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재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 경제 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의지는 확고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7차 노동당 대회를 연대 이어 이달 말 최고 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 모스크바를 방문해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윤 장관의 러시아 방문이 최근 이란과 우간다, 쿠바 방문 등 전방위 북한 압박 외교의 추진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5일 VOA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국 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여성이 미국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미국은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는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북한 영변의 핵시설 재가동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영변의 핵시설 재가동 소식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네, 지난 7일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국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폐연료병을 꺼내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알려졌는데요.
네.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에도 몇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하루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재처리 시설을 가동했을 수 있다고 말했고요.
네.
오리 아브라모비츠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2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참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북한 영변 핵단지의 플루토늄 생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처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지만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활동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나온 분석들에 따르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완전 가동됐을 경우 이 원자로에 사용 후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연간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핵무기 2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냉각탑까지 폭파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3 합의에 따라 지난 2007년 흑연 감속로인 5메가와트 원자로를 폐쇄하고 봉인한 뒤 이듬해 6월 냉각탑을 폭파하는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지난 2013년 핵무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른바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그해 4월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그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죠?
그렇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두 나라 모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전면적으로 집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평화적 노선을 선택하도록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와 함께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전면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제 대화에서 존 케리 장관의 상대로 중국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3원칙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 번째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말합니다.
다음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방금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논의한 이 미중 전략 경제 대화, 이 대화가 어떤 회담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중 전략 경제 대화는 두 나라와 세계에서 벌어지는 외교 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연례 회의입니다. 미중 전략 경제 대화 구상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200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였습니다.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이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나 두 나라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는 경제 위기가 막 불어닥칠 때여서 미국과 세계 주요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맞아떨어진 것인데요.
네.
현재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두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고위급 대화 통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개의 경우 전략 분야에서는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주도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가 주도합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해마다 미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열리고 개막 행사에는 주최국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이 환영사 겸 자국의 입장을 밝히는 연설을 함으로써 대화의 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어떤 회담인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화제를 다시 북한 핵 문제로 돌아가서 미국과 중국의 북한 핵불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은 북한의 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핵 문제보다는 관계 개선에 더 관심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구심이 일었던 게 사실이죠.
중국의 입장은 뭔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지난 8일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베이징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설명회에서 리수용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함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수용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지만 비핵화를 직접 거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었죠.
네.
이번 한중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에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걸 재확인한 것입니다.
네, 북한이 영변 원자로 핵 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가동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최근 움직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연 데 이어 이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최고인민회의 개최 발표 소식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가 오는 29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지난 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을 발표했으며 대의원 등록은 오는 27일과 28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명목상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해마다 한두 차례 열립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특히 36년 만에 당대회 개최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 전망입니까?
네,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말씀하신 대로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체제 재정립과 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9일 언론 설명회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대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과 인사개편을 통해 북한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 김 위원장의 장기 집권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책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새로운 국가직책을 가질지 여부인데요.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의 국가직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지난번 당대회에서는 당 차원에서 김정은의 위상을 재정립했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김정은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개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국가 직책과 관련해서 이 새로운 권력기구를 신설할 가능성도 한국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선군 정치 틀에서 벗어나 당 우위 체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국방위원회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위 제1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떼고 다른 직함을 가질 경우 국방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한국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수를 줄이고 새로운 권력기구의 산하에 배치함으로써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당 조직에도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당 우위의 원칙에 따라 당에 있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정책 결정은 물론 집행 기능까지 가져감으로써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다른 체제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다른 체제 개편 방안으로는 중앙인민위원회의 부활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는 북한이 주석재 체제에서 국방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없앴던 중앙인민위원회의 부활 여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인민위원회가 부활되면 위원장 자리가 북한의 국가수반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은 당에서도 위원장, 집행기구인 중앙인민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 돼 직함이 위원장으로 통일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분야별 목표치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5개년 전략을 구체화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는 그러나 새로운 경제계획이 발표되더라도 개혁적인 정책들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며 내부 경제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왜냐하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이미 확고하게 당대회에서 원칙으로 정립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북한 내의 자강력을 강화하는 그리고 북한 내부의 경제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그런 내용의 정책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달 말 소집이 공고된 최고인민회의의 전망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지난 5일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프리카의 북한 연결망을 차단하고 북핵 문제에 관한 공조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우간다와의 관계 개선이 관심을 끌었죠?
네, 우간다는 그동안 북한과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오며 동아프리카의 북한 거점으로 인식돼 왔는데요.
네.
그런 우간다가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안보와 군사, 경찰 분야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지난 1987년 이후 북한을 세 차례 방문해 생전에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면서 친교를 쌓는 등 북한과 친교가 두터워서 우간다의 이 같은 방침은 서방 세계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우간다 정부 내부의 친북 세력이 북한과의 협력 중단 방침에 거세게 반발한 것은 그동안 우간다와 북한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에 대한 방증이었습니다.
그런 우간다가 벌써 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그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 9일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 협력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북한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우간다 정부와 북한의 관련 분야 협력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간다 군부의 정보 책임자가 오는 16일 한국을 방문해 군사정보교류회의에 참석함으로써 한국과 우간다의 군사교류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또 이달 말에는 우간다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정부기관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간다를 비롯해 에티오피아와 케냐로 이어진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국 순방으로 동아프리카에서 북한 연결망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우간다와 함께 에티오피아 역시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고 케냐 역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하일레 마리암 에티오피아 총리는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같은 편이고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는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북한과 유대가 강한 우간다 같은 나라들을 집중 공략하면서 북한의 아프리카 연결망을 약화시켜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 등의 해결에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또 최근 미국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관계 개선을 이룬 쿠바와도 수교 의사를 타진하는 등 이 외교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쿠바를 방문해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지난 1960년 북한과 수교한 쿠바는 최근까지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압박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는데요.
네.
윤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우호적이고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로드리게스 장관과 대화를 나눴으며 두 나라가 가진 잠재력을 더 구체화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쿠바와의 수교 우지를 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죠.
네네.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쿠바 측의 언급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윤 장관은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을 압박하는 한국 정부의 전방위 외교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유럽의 폴란드가 올해 초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5일 VOA에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최근까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국 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한 노동 비자도 156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폴란드 조선회사인 크리스트와 나우타 등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현지 실태를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경경비대와 국가근로사찰단이 작업장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미 강화했고 폴란드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태의 조사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 아시아센터는 지난달 30일 유럽연합 내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폴란드 사례라는 제목의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지난 2014년 폴란드의 한 조선소에서 화재로 사망한 한 북한 용접공의 사례를 들며 북한 노동자들이 유럽연합 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감독관이 파견되지 않았고 숨진 북한 용접공에게 방화복 같은 보호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다수의 불법적인 관행들이 발견됐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이 용접공이 하루 평균 12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했지만 임금 대부분은 북한 당국이 가져갔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이 용접공은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고 월급 명세서도 받지 못했으며 여권도 북한인 관리자에게 압수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노동자들이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 계약으로 고용되면서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 노동자들이 용역 계약으로 고용되면서 현지에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민법상의 고용계약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서는 풀이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관행이 노동법 위반일 뿐 아니라 시민적 정치권 권리에 관한 협약과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협약 같은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폴란드 기업 가운데 일부는 유럽연합의 지역발전기금에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서 유럽연합의 기금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폴란드 당국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상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네덜란드의 한 대학에서는 보고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렌지 향기 속으로 보내드립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4일 타계한 미국의 전설적인 권투 선수 무함마드 알리입니다. 현역 시절 권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불렸고 인권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던 거인의 죽음을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1942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권투를 시작했고 6년 뒤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에 출전해 라이트 헤비급 금메달을 따면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이후 프로로 전향해서 세 차례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통산 19번이나 방어에 성공하면서 1960년대와 70년대 권투계를 풍미했습니다. 특히 큰 체격에도 경량급 선수 못지않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강자들을 잇따라 격파하며 권투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나비처럼 날아서 별처럼 속였다던 그의 말은 유명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3년 만인 1984년 파킨슨 병을 진단받았고 30년 넘게 투병하면서 온몸 신경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때는 성화 최종 점화자로 등장해서 전 세계인들의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알리는 인종과 종교 차별에 맞서 싸우는 민권운동가의 삶도 살았습니다. 이슬람교로 개종한 뒤 종교적인 이유로 베트남전 참전을 거부하며 선수 자격이 정지된 적도 있고 인종차별에 항의해 올림픽 금메달을 강에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알리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자유와 정의, 평등을 위해 싸운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알리의 장례식은 고향 루이빌에서 열렸는데 각계 유명인사들을 비롯해 수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모였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직접 장례식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알리가 전 세계 여러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었다며 애도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지난 4일 타계한 미국의 전설적 권투 선수 무함마드 알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올해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여러 주에서 열린 막판 예비선거를 통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당을 대표할 후보가 사실상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경우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뭐 이미 중도 사퇴한 상황이라서 일찌감치 트럼프 후보가 확정적이었고요.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번 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열린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수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후보가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전하고 있고 특히 미국 역사상 주요 정당의 첫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중요한 이정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클린턴 후보가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주요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죠?
네, 특히 지난 9일은 클린턴 진영이 아주 중요한 지지를 얻어낸 날인데요. 바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9일 백악관에서 클린턴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만났는데요. 이 회동 직후에 클린턴 후보 선거운동 측에서 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결국 이제 처음으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가 공식화된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동영상에서 클린턴 후보보다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더 합당한 인물이 있는지 모르겠다.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자리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 국무장관이고 또 영부인이기도 했던 클린턴 후보야말로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한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열정을 갖고 클린턴 후보의 대선 운동에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죠.
네, 뭐 우선 이번 주에 지지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이 클린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지지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백악관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외에도 앞으로 이제 클린턴 후보의 대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실 8년 전 2008년 이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는 경쟁했던 사이 아닙니까?
네.
당시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자 클린턴 후보가 적극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유세에서 지원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바로 이 샌더스 의원과의 만남 직후에 공개가 되면서 이 두 사람의 면담도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네, 바로 이 회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샌더스 후보에게 경선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백악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샌더스 후보는요,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후 클린턴 후보와도 가까운 미래에 만나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거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또 상위 1%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클린턴 후보와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후보와 협력은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경선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진 않은 거죠?
네, 사실 샌더스 후보는요, 앞서 여러 차례 다음 주에 있는 민주당의 마지막 경선 워싱턴 DC 경선에까지 완주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죠. 그러니까 이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이 지지자들과의 약속은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클린턴 후보가 사실상 이렇게 당 후보로 확정이 됐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선언까지 나왔는데 샌더스 후보가 이렇게 끝까지 경선 완주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샌더스 후보는 사실 이번 주 경선이 있기 전까지도 여전히 자신이 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지자들의 지지를 호소를 했었죠.
네.
샌더스 후보는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자는 일종의 정치혁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비록 대통령이 되지는 않더라도 전당대회 때까지 이제 마지막 경선을 치르고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후보를 확정하게 되는데
네.
이 전당대회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내므로써 앞으로 민주당의 정책에 자신의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백악관 회동 후에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만큼 다음 주 워싱턴 DC 경선을 끝으로 후보 사퇴를 하고 클린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도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했죠.
네, 사실 뭐 민주당에서 여러 상원 의원들이 클린턴 후보에게 이미 지지의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유독 이 워런 의원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으로 민주당에서 특히 젊은 층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이 됐고요. 또 젊은 층 지지 기반이 약한 클린턴 후보의 입장에서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네.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목이 됐습니다. 워런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받아내긴 했지만 클린턴 후보가 직면한 문제들도 여전히 있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샌더스 후보에게 몰려있는 그런 젊은 층들의 지지를 어떻게 다시 가져올 것이냐. 또 클린턴 후보는 지금 이 후보 중에 신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따라서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일명 이메일 논란입니다.
네.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를 범법자라고까지
네네.
지칭을 하면서 계속 이메일 논란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네, 미국 대통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베이징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제 대화가 열렸는데요. 이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이 8회째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연례 외교 안보 경제 대화 모임이고요. 미중 전략 경제 대화라고 하죠. 양국의 이제 외교. 또 경제의 최고 이제 관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요. 지난 7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틀간 열렸는데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됐지만 특히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했고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서 양국의 입장에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네.
결국은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대립을 했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 폐막 기자회견에서요. 두 나라는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또 양국은 유엔 안보리에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케리 장관은 또 첫날 개막 연설에서도요.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을 중국 측에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죠.
중국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도 역시 기자회견에서요.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원칙, 그러니까 비핵화,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이 세 가지 원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기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역시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그런 점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미국은 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 쪽에
네.
중국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 입장차가 컸죠.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확대 주장을 위한 중국의 활동을 비판하면서 해상 분쟁과 갈등을 적절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중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상황이라면서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단호한 입장이었는데요.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토주권을 소화할 권리가 있다. 또 이 미국의 군함과 전투기가 남중국해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데 대한 이런 불만 그런 입장도 미국 측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중국은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었죠.
네, 중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요. 중국과 미국 간 남중국해 충돌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 이런 분석을 담은 전문가 기고문을 실어서 주목이 됩니다. 또 신화통신을 비롯한 다른 매체들도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견해 차이를 좁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본토 밖에 있는 이 중화권 매체들은 조금 다른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홍콩과 타이완 등의 언론들은요. 당초 이번 대화에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민주화 운동가들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본 것이죠. 하지만 미국 측 이번 회의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언론은 이번 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그동안의 이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북 압박을 위한 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그런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중국이 특별히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남중국해 관련해서는 팽팽한 견해 차이만 확인을 했는데요. 미국의 AP통신은 양국이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거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다른 매체들도요. 폐막 소식을 짤막하게 전하거나 양국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제8차 미중 전략 경제 대화가 열렸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인도의 정상회담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요.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했지만 특히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서방의 주요 매체들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공통의 전략적 목표 아래 미국과 인도가 안보 분야 협력과 교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군사력은 어떤 수준인가요?
인도는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 무기 체계를 보유한 세계 4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특히
네.
이 막대한 인구 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뭐 거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안에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 능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인도의 군사적 협력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선 두 나라의 합동 군사훈련 계획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인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인도 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오가면서 실시하는 연례훈련인 말라바르가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미군기지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가운데 이번 주에 실시가 된다고 주말에 보도가 됐었죠.
예년에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오가면서 실시되던 훈련인데 올해는 장소가 바뀌어서 일본에서 진행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은 오키나와 인근에서 미국과 인도, 일본 3개국 함정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훈련이 열리는 해역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와도 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 세 나라의 해상에서의 합동 훈련 움직임이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인도 언론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미국은 인도를 방위 분야 주요 파트너로 인정해서 핵심 방위시설 산업기술을 공유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고요. 또 두 나라가 양국의 군사기지를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군수지원협정을 곧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인도의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MTCR이라고 부르죠. 34개 회원국들이 모디 총리의 워싱턴 방문에 맞춰서 인도의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디 총리 방문에 맞춰서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닷컴이 인도에 3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나요?
네, 뭐 단일 회사의 투자로 굉장히 큰 규모죠.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 이 모디 총리가 미국의 기업인들과도 만났는데 제프 베저스 아마존닷컴 최고 경영자가 이 자리에서 인도에 3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아마존이 지난 2013년에 이미 인도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번에 네. 3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서 인도에 대한 총 투자 규모가 50억 달러에 달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어떤 회사입니까?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네.
초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한 주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1994년에 창립이 됐고요. 처음에는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네.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으로 사업을 확대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회사 자산 총액이 650억 달러, 순이익은 거의 6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아마존닷컴이라는 이름은 이 아마존 강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회사를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키우겠다는 포부로 정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존닷컴이 인도에 3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한 건 무엇보다도 뭐 이 인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그런 결정이겠죠?
그렇습니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도 7.6%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중산층이 늘고 또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자도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은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요 2020년에는 1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아마존닷컴의 추가 투자 계획이 나온 거고요.
네.
이밖에 미국의 애플, 또 페이스북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회사들도요 최근에 최고 경영자들이 인도를 방문하면서 인도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